요한계시록 18장 21절서부터 19장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새 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언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올바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올바로 복종되도록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풍부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18장을 통하여 이제 음녀가 완전히 망하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도시는 완전하게 멸망을 합니다. 그 18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보면 이제 그 음녀 안에는, 즉 인간의 도시 안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삶이 없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일반 은혜가 완전히 끝이 난 것입니다.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종들의 영이 그 이 아우터 그게 뭡니까? 한국말이 좀 생각이 안 나네. 6장에 가서서 제가 10절. 재단 아래에 있는 그 영들이 큰 소리로 외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바로 그 기도가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18장을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저 그런 심판도 아닌 상태에서 그저 이 세상을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망하지만 천국에서는 큰 찬양이 또 결혼식이 또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허다한 무리 7장에서 만난 14만 4천 명 그곳에서도 흰옷을 입고 찬양을 했죠. 그 찬양 내용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런 찬양을 했었는데 여기서도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 찬양의 내용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다. 찬양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즉 음녀의 망함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러나 모든 찬양의 그 클라이맥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찬양을 하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천국에서의 찬양은 뒤를 돌아다 보는 것보다는 앞을 보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과 영원히 결혼하여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합니다. 즉 천사에게 예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도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때도 천사 숭배 그래서 뭐 천사를 봤다더니 뭐 천사를 어쩌고 저쩌고들 하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우리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딴 거에 신경을 씁니다. 사실 천사가 무엇입니까? 천사의 위치가 우리와 관계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히브리서 1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즉 천사는 여러분을 섬기라고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천사를 보고 천사와 연관되는 것이 자랑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처럼 한심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의 그 창피한 역사 속에서 그 옛날에 남쪽 지방에서 백인 주인이 흑인 종을 많이 부리고 있었는데 다른 백인 주인을 만나서는 내가 오늘 우리 종을 하나 봤다고 열심히 자랑하고 있으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다른 사람한테 지금 자랑을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졌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모르니 천사 하나 본 거 가지고 난리들을 칩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봤다고 해도 난리칠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거에 신경들을 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 외에 신경 쓸 게 없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천사에게 예배를 하려고 하니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가톨릭 교회에서는 기도도 성자 붙은 그 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한테만 해야 될 것을 자꾸 딴 데다 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연의 영이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대언이란 말이 prophecy, 즉 성령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뭐예요? 내용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증거, 이게 복음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자꾸 다른 데다 신경을 쓰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보고 싶은 내용은 7절 하반부서부터 8절, 19장의 7절 하반부서부터 8절, 이걸 가지고 좀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에 보면은 그 아내가, 즉 교회가 예비를 하였다. 그랬는데 그 예비를 한 그 모습이 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못 이해하여 행위 구원으로, 즉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착각할 그런 구절일까봐 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푸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단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대로 풀면 안 되죠, 당연히.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리는 뭐냐? 성경은 절대 서로 반대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 그 하신 말씀을 뒤집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선 성경이 성경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이거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원리는 뭐냐? 확실한 구절들을 토대로 좀 확실하지 않은 구절들을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상반되는 것을 말씀 안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주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한 곳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른 구절에 가도 그것을 반대하는 말을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실한 구절들을 가지고 좀 덜 확실한 구절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학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은 서로 상반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든 다르게 얘기하지 않느냐 해서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벌써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속에 상반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대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에 있어서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거에 있어서 우선 확실한 구절을 몇 군데 보면 되는 거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확실한 구절을 가지고 이제 다른 구절들도 풀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선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구절은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무슨 뜻인지 금방 들어옵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그냥 받는 것이지.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을 선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면 선물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대한 대가지. 그러나 행위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만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구절을 토대로 이제 다른 구절들을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즉 칭의 받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육체가 없다. 이것도 제가 뭐 풀어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행위가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을 기뻐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의 행위가 안 됩니다. 항상 죄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5장에 가보시면 이 행위 구원 갈라디아서는 지금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 교회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의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꼭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붙여놓은 교회라면 예수님을 꼭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 말합니다. 그건 말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이단들도 그 얘기는 합니다. 아니에요? 이단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다 보탭니다. 그러나 행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짜 복음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얘기 안 하고 행위만 얘기하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이 당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기했어요.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 할례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은 제껴놓고 할례를 받고 구약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그랬으면 교회에서 누가 쫓아갑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단에서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실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6장 15절에 가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다.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뭘 말하는 겁니까? 할례를 받되 구원과 연관을 해서 받는 걸 말하는 거지 할례 받고 안 받고 무슨 상관이에요? 즉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을 받든지 안 받든지 무슨 관계예요 구원하고?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즉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너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즉 할례를 받아야, 즉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얘기하면 할례만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즉 행위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너희는, 즉 행위로 구원되는 것을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뭐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단 말입니다. 한국 교회의 최고의 이단은 뭐 예수님 내일 오신다고 모여서 집 다 팔고 뭐 이상한 짓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보통 교회들이 최고의 이단들입니다. 성경이 지금 싸우고자 하는 이단은 행위 구원입니다. 근데 요즘 뭐 행위 구원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도덕으로만 돼 갖고 행위 구원을 얘기한다고 세상처럼 도덕적으로 더럽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행위 구원은 괜찮은 거예요. 그죠? 좀 도덕적으로 이상한 더러운 짓을 해야 우리는 저건 나쁘다. 겉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은 더러운 짓을 하지를 않는 자들입니다. 속이 썩은 자들입니다. 왜? 자기의 좋은 행위로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여 교만하기 짝이 없는 자,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더러운 걸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게 아니에요. 교만입니다. 자기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이건 뭐 여러분하고 뭐 수도 없이 읽어서 귀가 따갑게 들은 거죠. 로마서 3장 10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어떻게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왜? 선과 악을 자기네 마음대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선과 악을 하나님 수준에서 정해놓으면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명도 없대는데. 19절 우리가 알고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 있지 않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뭘 잘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율법을 준 이유가 너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건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죽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잘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것처럼 잘못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뭐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어. 말씀대로 살았으면, 말씀대로를 이해했으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느꼈었죠.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려고 했으면 죄인이라는 걸 느꼈었지.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이따위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바리새인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한국 교회 가보세요. 이런 소리 수도 없이 들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대요. 바리새인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 소리가? 말씀대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으시면 27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23절 한 군데 읽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무도 하나님 수준에서 순종한 자가 없습니다.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직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행위를 믿는 거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못 받습니다. 이사야 64장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의는 우리가 아주 최고로 잘했다고 하는 그것들은 더러운 옷 같다. 몰라요. 좀 세상적인 말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 여러분의 의는 걸레 같단 말입니다. 더럽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위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복을 받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교만하기 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는 행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종교냐?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종교라고 해서 참 종교라고 말하면서 행위를 무시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참 종교는 행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서 이 행위의 그 위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결론을 하나씩 내려가면서 그 결론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 이끌어 가야죠. 결론은 내린 건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너무나 뚜렷하게 성경 제가 뭐 오늘 하루 종일 찾아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역할이 되는 것이냐. 우선 구원의 순서를 좀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의 순서를 얘기할 때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럴 수는 없고 그냥 보통 구원의 순서를 세 단계로 얘기한다면 처음에 칭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화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영화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칭의를 받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성화의 단계 속에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부활되어 이제 영화로운 몸과 영화롭게 된 영으로 이제 영원히 사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우리가 많은 또 다른 단계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adoption. adoption은 뭐예요? 우리가 입양이 되는 거죠. 아들로서 입양되는. 그것도 우리가 칭이 바로 다음에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은 뭐 그리고 칭이 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를 얘기할 때 뭐 굉장히 그 뭐야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광범위해집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얘기하자고요. 칭이,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칭하시는 거죠. 의롭다 칭하심에 있어서는 아까 의롭게 될 때는 행위가 전혀 들어올 수가 없죠. 아까 행위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즉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께서 우리 대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주셔서 얻은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즉, 우리가 칭의 받을 때는 우리의 행위가 전혀 관여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관여되느냐? 예수님의 행위만 관여됩니다. 즉, 예수님의 행위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 예수님이 누구고 그분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 대신 완전한 삶을 사셔서 그 의를 얻으신 것을 내 믿음을 통해 전가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칭의 받는 것입니다. 내 행위를 그 칭의에 갖고 들어오려면 그럼 죽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만 칭의가 됐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칭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칭의 받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죠. 그러나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창세기서부터 보면 그 창세기 3장에 가셔서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3장 6절부터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의로운 자는 구원이 필요 없죠. 만약에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압니다. 창피함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창피함을 가려볼까? 자기네들의 행위로 가려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여기 보면 나무를 가지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듭니다.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행위로 한번 그 가려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가려놓고도 즉 요즘 말하면은 수영복을 입고도 창피해서 나무 뒤에 숨어버립니다. 즉 가려놓고도 그 창피함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수영복을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창피한 게 없어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입어놓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1절에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즉 가죽옷이란 말은 동물이 벌써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의를 지금 벌써 보여주고 계시죠. 칭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예수님의 의로 입히고 해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죠. 스가랴 3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여호수아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천국 법정이죠. 피고자가 지금 사탄입니다. 사탄이 여호수아를 지금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더러운 인간을 사랑할 거냐?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실 일 아닙니까? 여러분도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에 왔더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셔서 이제 더 이상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깨끗한 세마포. 오직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의로, 즉 믿음으로 칭의가 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으로, 즉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을 옷 입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얗게 된 옷이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하얀 옷을 입고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얗게 됐느냐? 예수님의 피로 빨았다. 그래서 이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니면 다른 곳에서는 흰 옷, 이것은 뭘, 칭의 쪽에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을 옷 입는, 즉 예수님의 의를 입은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빠른 것, 예수님의 피로 씻긴 것,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는 성화 과정에 들어갑니다. 성화는 더욱 죄에 대해서는 죽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화 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칭의는 믿음으로만 되는데 성화는 어떻습니까? 성화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위로 되는 것입니까? 성화도 믿음으로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성화 과정이죠. 이건 칭의가 아니죠. 벌써 칭의가 됐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칭의를 받고도 이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3장,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가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거는 지금 성화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듣고 믿음에서죠. 즉 성화도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소율의 문답을 보면은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성화는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나는 죄만 졌는데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죠. 즉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인데 그러나 칭의와 그 영어로 하면은 칭의는 하나님의 act, A-C-T, act. 한 번에, 단번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work.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칭의는 단번에, act.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act고,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work. 라고 소율이 문답이 말하죠. 즉 칭의도 믿음으로 성화도 믿음으로 그러나 칭의와 구분되는 것은 믿음으로 성화될 때에 이제 그 성화 수준에 맞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위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이제 믿음으로 성화가 되는 사람은 그 성화되는 수준에 맞는 행위가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옳은 행실, 즉 우리의 행위, 세상 도덕적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아예 없애셔야 됩니다. 세상 도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도덕적인 얘기만 하면은 안 믿는 자도 성화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즉 행위가 이제 나옵니다. 그 성화되는 수준에 맞춰서 행위가 나옵니다. 그렇기에 야고보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칭의되고 이제 믿음으로 성화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성화되는 사람이 행위가 안 나온다는 거는 아 그럼 그 믿음이 처음부터 가짜 아니냐 이 말입니다 지금. 행위로 성화된다는 말이 아니라 행위가 없으면 그럼 믿음도 가짜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는. 왜? 그 당시에 믿는다 믿는다고 개판으로 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니까요.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냐? 그런데 왜 열매가 없냐?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 아니냐? 너네 가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 성화에 맞춰서 나온다는 행위를 또 세상 도덕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좀. 믿음의 행위입니다. 즉 구약에서 보면 에서가 더 착하게 보여요. 야곱이 더 착하게 보여요. 솔직히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는 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그 죽 하나 판 것밖에. 오히려 야곱이 거짓말하고 거짓으로 해갖고 이렇게 막 야곱이 지금 사기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야곱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에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못 얻었다. 울면서 구했어도 히브리서에 나오죠. 울면서 구했어도 거기서도 참 이게 중요해요. 울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왜 에서도 울면서 구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울면 회개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즉 그 성화에 맞는 행위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위, 믿음의 행위지 세상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세상 수준에서 더 더럽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러나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은 덜 더럽게 살아도 회개 안 합니다. 오히려 덜 더럽게 산 그 자체가 그들의 자랑이요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제 같은 죄를 계속 회개할 그런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살아가야죠. 당연히 행위가 이제 믿음의 행위로서 세상이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가야죠. 그러나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행위로 노력해갖고 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성화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화될 때에 그 성화되는 수준에 맞는 행위가 여러분 삶에 맺혀진다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 기준을 두고 아이 저 인간은 성화 되게 안 되네 이렇게 하라고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무슨 큰 죄를 졌다고 해서 성화 수준에 있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화에 맞는 행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항상 모자르고 죄와 섞여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옳은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즉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행한 것만입니다. 로마서 14장에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부에 보시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어떤 안 믿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배고픈 사람이 불쌍해서 돈을 많이 들여갖고 그 아프리카의 배고픈 사람을 잘 먹였습니다. 믿음으로 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럼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수준에서 선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믿음이 아니면 다 죄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선하게 했다 해도. 즉, 성화의 열매는, 즉, 지금 여기 옳은 행실은 믿음으로 나오는 행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지금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해버리는 겁니까? 그저 도덕적으로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요? 그것은 안 믿는 자들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옳은 행실을 그저 도덕적인 좋은 행실로만 말하면 그건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는 행실을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믿음으로 행하는 건데 그럼 이 옳은 행실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말하면 어떤 삶입니까?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럼 뭐예요? 증인이 어떤 단어라고 그랬어요? Martyr. 예수님 천국 바라보며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한다. 예수님의 증인이다. 마켓에 나가서 괜히 귀찮게 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 마켓에 나가서 신나게 예수 전해놓고 그 월요일 날 아침에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별짓을 다 하면 그게 무슨 증거입니까? 근데 자기는 나 어저께 예수님 증거했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즉 죽는 거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 것이에요. 또 아까 칭의도 예수님을 옷 입는 건데 성화도 예수님을 옷 입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을 옷 입는 사람은 뭐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즉 세상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풀어버리면 자기도 다 낄 수 있죠.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옳은 행실, 그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옳은 행실이 어떠한 건가는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힘을 내어 행하지만 언제나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성화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그 영어로 하면은 그 삶을 improve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을 덜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남을 미워하다가 안 미워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더러운 짓 하다가 안 할 수도 있지만 성화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행위를 교회에서 성화로 취급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화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성경을 올바로 믿고 있느냐? 믿지를 않는데 무슨 성화를 얘기합니까 지금? 세상 수준에서 좀 나은 인간이 된다. 그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성화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시간이 좀 많이 가네요. 빨리 몇 군데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를 얘기하고 있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도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즉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 내게끔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수준을 얘기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의지로 무엇을 안 하고 아니면 무엇을 절제하고 자기 의지로 할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참 겉에서는요. 이거 분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기는 알지만 남의 거는 참 분간,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 수준에서도 자기 의지로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의 행인지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에서는 어떻게 분간해야 하냐? 그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저분이 지금 뭘 믿고 있는 건가? 성경을 어떻게 믿고 있는 건가? 왜 행위로는 분간이 잘 안 가요? 세상 건지 기독교 건지. 정말 분간이 안 가는 것입니다. 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그 집은 똑같아요. 집을 봐갖고는 분간이 안 가요. 그러나 모래 위냐 반석 위냐 이게 다른 거지. 집은 똑같거든요. 지금 뭘 믿고 있냔 말이에요. 믿음이 뭐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로나 집사나 목사를 뽑을 때 그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건 안 믿는 사람도 한대니까요. 아니, 안 믿는 사람이 장로 되려고 더 열심히 하죠. 진짜로 열심히 하죠. 그건 못 당합니다, 진짜. 그러나 뭘 믿고 있는 분이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왜?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기는 그 믿음에 맞는 행위가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나옵니다. 물론 뭐 세상 수준에서 이렇게 판단할 만한 그런 건 아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에 돌아가면은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여기 그 허락이라는 단어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로 하면 grant. 그런데 허락이라는 뉘앙스도 있죠. 그러나 주어졌다 이런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어린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청함을 입은 자. 내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청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너무 시간이 지나서 끝을 내야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끝을 내고 다음 주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한다면 뭐냐. 이겁니다. 지금 이 구절을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끝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려드릴 텐데 뭐냐. 지금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는 신부 교회가 그 결혼을 예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 그 신부가 이 남편을 받아들일 것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바벨론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을 통하여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엄청난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부가 예비하는데 꼭 필요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제 예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비의 그 옳은 행실, 즉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를 입고 이제 다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준비가 뭐냐? 이 바벨론의 유혹과 바벨론의 핍박과 바벨론이 주는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타협 없이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예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여러분과 저는 그 남편, 신랑 오는 그래서 그 열 처녀가 다섯 명은 예비하고 있고 다섯 명은 예비를 안 하고 있는데 즉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예비를 안 하고 있어요.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 열 처녀가 지금 세상을 그래서 예비 안 한 다섯 처녀는 세상이고 예비한 다섯 처녀는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다 교회예요. 그중에 예비하는 사람이 있고 예비 못하는 인간이 있어요. 가짜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인 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루도 뭐 하는 거예요? 신랑 맞을 예비하는 겁니다. 신랑 맞을 예비를 하는 자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 제가 그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죠. 신랑 맞을 예비를 하는 자가 딴 남자를 생각한다면 이게 좀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과 창녀짓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과 저의 삶은 지금 우리의 남편을 맞아들일 준비, 예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예비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이제 신부가 신랑을 맞을 예비하는 거에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준비가 다 끝난 거지. 즉 교회가 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그 예수님의 삶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같이 죽게 돼야 예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결국 참교회를 통해 그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하게 드러날 때야 이제 예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의하여 죽는 것입니다. 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이 복음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예비합시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잔 말입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그 신랑이 기쁘게 저희들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신랑 맞을 예비를 하는 삶입니다. 저희의 초점이 오직 그 예수님에게 맞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눈 팔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처녀로 신랑을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벌써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 되어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그 영적 현실에 맞는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현실, 구원의 현실, 영원한 현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